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안보국장을 어제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반 바나코 안보국 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파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기틀에 대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직원들과 러시아 특수기관들 사이의 연계가 리더십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의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국과 검찰 내부의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수장들을 해임했다며 특히 보안국과 검찰 내부 60명 이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며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과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가 65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보안 부문과 법 집행기관 관리들의 특정 행동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와 관련된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첫 내사 결과가 나왔다며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의 여러 차례 시도를 물리쳤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슬로우얀스키시 북쪽에 소재한 거주지 10여 곳에 대해 폭격을 가했지만 대부분 민간인들이 몇 주 전에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루안시크와 도네츠크 내 접경지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한 리시찬스크시를 겨냥한 지상공격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점유한 일부 도네츠크 지역을 양갈래로 공격하면서 시베르스크시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그러나 시베르스크시와 가까운 세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률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접종이 어제로 20억 건에 이른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백신 접종 집계에 대해 인도가 또다시 역사를 만들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정부 주도 백신 접종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모디 총리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유행병 대처를 잘못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인도 정부는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보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52만 5,70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49명은 지난 하룻밤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2만 528명으로 신고되면서 지난 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외교장관 방일인 만큼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일 간 여러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공동 이익을 부합하는 데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 협의체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수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정보기술 분야에 위장 취업한 북한인들과 제3국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위장 취업한 북한 IT 관련 인력들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엘리엇 강 차관보가 전날 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일하는 제3국 국민을 사칭한 북한 국민들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차관보는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많은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며 지적 재산권, 자료 탈취, 평판 훼손, 법적 결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에 노출되는 문제 등이 이런 위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런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종 교묘하게 자신들의 진짜 국적을 감추며 급여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또한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입을 포함해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계 곳곳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날 트위터에 신분을 위장해 IT 업계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주의보를 게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16일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노동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가 별로 없는 개발자 등도 북한 IT 노동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 대북 제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금융기관들, 북한의 불법 사이고 활동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15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다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중소은행, 국영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쿨룬은행을 제재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쿨룬은행을 국제금융체계에서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that similar actions can be taken against both small-sized financial institutions,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in Russia and China that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끊임없이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금융기관들에 대해 쿨룬은행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제재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됐던 때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If you want to maximize or actually effectuate some sort of impact against North Korea, the U.S. would probably need to target larger Chinese institutions, which may.
아노드 전 위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형 기관들을 제재해야 하지만 그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묘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5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됐었다며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ed was that the networks themselves were able to be dismantled, but it had a ripple effect throughout those countries.
루제로 연구원은 당시 북한을 돕는 연결망들은 해체됐지만 제3국들이 자국 기업과 개인, 은행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단속 대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를 설명하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용했는지 등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S. government has to be willing to escalate, has to be willing to go for scale. So they might start at a particular point, but they have to.
루제르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압박을 고조시키고 규모를 확대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일정 수준에서 제재를 시작한 뒤 억제 효과가 날 때까지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재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알리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레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where there's going to be a much stronger impact of North Korean sanctions. if the U.S. Treasury start to target more foreign nationals in China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바틀의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외국인들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믹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돈 세탁을 하도록 돕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바틀의 연구원은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물품을 조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쓰는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을 구축해주고 해커들이 숨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불법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미 북한 인근 공중과 해상에 대북제재 이행 감시 연합군을 파견했다며 그들은 북한의 밀수품이 어디로 향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해운회사, 항구, 은행에 대한 압도적인 자료가 UN 보고서, 미국 법무부 자료, 재무부 제재 지정 등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감시 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함께 북한이 법정 관리를 받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식량과 의약품, 북한 주민들의 유익을 주는 자금만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아울러 북한 물품을 밀수하는 항구에서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선박은 한층 강화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공산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불가리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중부유럽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은 북한과의 무역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불가리아 당국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공개한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가 북한과 이란 등 국가들과 외교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불가리아 국가안보청이 불가리아의 모든 은행에서 정보를 입수해 북한 대사관이 불가리아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금융 운영 상황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외교부가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양국 교역량은 매우 적었고 교역의 대부분은 불가리아의 대북 수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15년 당시 미화 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에서 2017년도에는 60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8에서 2019년도에는 무역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교역액이 미화 70만 달러가량이었지만 이 중 68만 달러가 불가리아의 대북식품 수출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21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교역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 불가리아의 부처 간 수출 통제와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위원회가 북한, 이란 등의 국방 관련 제품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부유럽의 스위스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리텐슈타인도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리텐슈타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1년간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정보센터는 14일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홀리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킹 조직이 북한과 연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S 측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조직 이름과 같은 홀리 코스트라는 랜섬웨어를 개발한 뒤 공격에 나섰고 지난 9월 이후 여러 나라에 걸쳐 업체 시스템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표적 삼았습니다. 은행, 학교, 제조업체, 행사 기획업체 등이 피해자에 포함됐다고 MS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표적의 장비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한 뒤 피해자 이메일로 일부 파일을 전송하고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일종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가 지불을 거부하면 자료를 피해자의 고객들에게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협박 이메일에는 자신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홀리 고스트 소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활동 목적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피해자의 보안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고 있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MS는 홀리고스트가 북한 해킹 조직 다크서울이나 안다리엘로 알려진 플루토늄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다리엘 등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라자루스의 산하 혹은 협력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은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MS 측은 홀리고스트와 플루토늄의 이메일로 알려진 계정 간의 교신을 파악했다며 홀리고스트가 플루토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구를 활용했으며 이들이 같은 기반 시설을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홀리고스트의 주요 활동 시간이 북한 시간대와 상당히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MS 측은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연계 해킹 조직은 피해 대상 규모와 범위가 크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적은 1.2에서 5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협상에 잘 응하면서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S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플루토늄 등과 같은 해킹 조직과 관계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 하 연구원도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홀리고스트가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MS 측의 분석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egarding the recent report by Microsoft regarding this latest ransomware attack that has been linked North Korean hackers, maybe not specifically to the North.
이 조직이 안다리엘 등 잘 알려진 북한 연계 해킹 조직과 이메일을 교신했고 다른 북한 해킹 조직처럼 금전적 활동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 연구원은 다만 이 조직이 북한 당국의 지시보다는 개별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북한 당국이 연루된 세계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 때도 북한 해커들이 각각 요구한 대가는 $300 수준으로 소액이었다며 요구 금액을 근거로 북한 당국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은 최근 1, 2년간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여파로 기존의 주요 표적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등으로 표적을 더욱 다양화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공군의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비행 훈련을 수행한 것은 미국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한 공군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미한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영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에 전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번 F-35A 전개는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위협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자훈련과 다자훈련을 통해 우리 군대는 치명적인 연합군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도 15일 미한 공군이 F-35A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대해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 F-35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두 나라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아이슨비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본토에 있던 F-35가 한국에 전개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한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을 동원한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 공군의 F-35A와 F-16, F-15K, KF-16 등 총 30여 대의 전투기들이 참가했으며 양국군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 편대군,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 수행 훈련 등을 수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경량 어뢰는 한국이 도입 중인 해상 작전 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국무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K-54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판매 계획을 이날 의회에 통지했다며 한국은 총 31발의 MK-54 어뢰와 회수 가능한 훈련용 어뢰, 관련 지원 장비와 부품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MK-54 경량 어뢰를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에 탑재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2020년에 9,600억 원, 현재 환율로 미화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이 시호크 헬기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20m에 달하는 MH-60R 시호크 헬기는 주로 프리기 탐구와 구축함, 순양함에 탑재돼 시속 330km의 속도로 최대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한국은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을 탑재한 채 대함, 대잠 작전 능력, 상호 운용성이 뛰어난 이 헬기 도입을 통해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과 수중 탐지, 공격 능력의 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진전의 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향상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국토와 이곳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방어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이 이 장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로 미국의 방어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이루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망명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잡힌 데다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이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 측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범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국내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 어민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촉구하며 현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쟁점은 흉악범 여부가 아니라 한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이들에 대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이 선원들은 흉악범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켰는가 아니면 위반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망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지원을 끊었지만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보호 탈북민 규정 자체가 북송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닌 거죠. 그거는 탈북민에 대한 처우에 관계된 거지 북송 여부의 판단은 아닌 겁니다.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은 또 고문금지협약과 난민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한국이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원칙인 농 르플루망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 르플루망 원칙은 망명자 난민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피해 당사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민 북송은 이 원칙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3일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것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제법과 국내법 기존에 해왔던 대북의 모든 규범을 다 어긴 겁니다.
이들 어민들이 망명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영범 홍보수석은 망명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라며 어민들이 자필로 쓴 망명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한국 측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망명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포된 후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통일부에서 지난 12일 공개한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사진을 통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제 북송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망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점에 비춰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는 것을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국민을 지금 이렇게 강제 북송시키면서 어떻게 중국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18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어민들이 경찰 특공대 호송 아래 판문점 내 한국 측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어민 한 명이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 시멘트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호송하던 한국 측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잡아일으켜 세웠고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군사 분계선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영상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의 존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정부 판단하에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비판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지만 미한 동맹은 이런 결함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가 국제법 절차와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현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 속에 미한일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세 나라의 단합이 중국 변수를 안고 있는 한국의 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북한 어민 두 명이 강제 추방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북송 비판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강제 북송 당사자로 비난받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미국과 공유하는 자유와 인권 가치에서 잠시 탈선한 겁니까?
Well, certainly South Korea can be criticized for its actions for forcibly repatriating the two fishermen.
물론 한국은 어민 두 명을 강제 송환한 데 대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고 실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혀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죠. 민주주의만이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과 한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차이점이죠.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ctually, I think that this particular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the origins of the
사실 저는 이 사안이 한반도 분쟁의 근원과 휴전 협상에서 해법을 찾으려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정전 협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1952년 우리는 포로들에 대한 자발적 송환과 일괄 송환을 놓고 휴전을 1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자발적 송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가로 주고 휴전을 사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노예나 도축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원칙과 모순됩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번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비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과 공모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 의원이 동맹국을 겨냥해 이 정도 표현까지 한 건 그만큼 워싱턴의 충격이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I think that it reflects the position of the congressman who is
미국의 도덕과 인권 가치 측면을 강조한 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동맹에 대한 비난으로 보진 않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판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 말이죠. 스미스 의원이 자신의 원칙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그래도 미국이 스미스 의원을 통해 실망감을 표출한 건 아닌가요?
It did not allow due process and it did not act.
한국은 정당한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죠. 한국법 말입니다. 모든 남북 간 사람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헌법이죠. 당시 혐의를 철저히 조사했어야 합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전임 행정부가 잘못 판단한 정책을 작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비비를 맞추며 남북 교류를 시작하려 한 정책이었죠.
넥설 선임연구원님, 사상 처음으로 작년 미국 의회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달엔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진행됐고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던 한국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No, I think our alliance is strong. I think we share values. I think the Korean people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전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임 정부 때 일이죠. 북한으로부터 온 위협에 대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전방 지역의 한국인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건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데 있어 북한과 공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유입은 김정은에게 실제 하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밀려드는 정보와 지식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대북전단 금지법보다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으로 판명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뒤집히길 바랍니다.
스나이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It is a little bit unusual that a congressman would necessarily
미국 의원이 동맹국의 결함을 지적하는 건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당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화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정책이 어긋났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와 국회 야당 사이의 잠재적 갈등 지점입니다. 이 문제가 양극화를 초래하고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이 미국의 민주적 과정을 비판한다면 저는 미국인들이 여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Well, I personally think the main lesson is don't do it again. Solve the problem that exists.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교훈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윤 정부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기를 파헤치는 것과 과거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저는 조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를 통해 완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은 농르 플루망 원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건에 격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런 점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 UN administration has the opportunity to do the right thing, to conduct a transparent investigation.
윤 정부는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투명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녀사냥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저는 윤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삽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에 따라 적절히 시정하려는 행동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대외 문제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북중러 대 미한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두 연합전선의 접점에 위치한 한국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Yes, well, South Korea has always been in a difficult position, but I think what is more unstable is trying to.
그렇습니다. 한국은 항상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에 기반을 뒀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한 혁명 국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체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체제를 말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도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it is true, and the reason why it's true, it's complicated. It's because the U.S. has base.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는 미군 기지의 존재와 관련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보다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세 동맹의 공통된 결의에 의해 그런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여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는 연립 여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빨리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이 개정되면 동북아시아 정세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이틀 뒤인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총 93석을 획득했습니다.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미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77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긴 것입니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밤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납치 문제와 개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모토 소리의 思いを 受け継ぎ, 특히 정熱を 가담けて 고라레타 라치 문제야.
일본 헌법은 흔히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헌법 제9조에서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부터 7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자며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한 데다 일본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위협과 올해 18차례나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은 개헌 찬성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참여 압승으로 국민 여론에 더해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났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뭐 아베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좀 그 분위기가 좀 고조됐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헌법 구조 1항, 즉 전쟁 포기 조항을 바꾸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2항을 개정해 헌법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로 바뀌어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자위대는 이 헌법상의 그 자위대가 명기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도 없고 사실 그 거기를 그 의지도 없고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불안할 정도의 그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개헌을 할 경우 이것이 한국과 중국 등의 적잖은 외교안보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명칭이 일본군이 되든 국방군이 되든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면 군사적 강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현재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헌법이 개정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 개정과는 별도로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비는 11조 엔 규모로 늘어나 세계 3위의 군비 지출 국가가 됩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도 추진해 중국과 북한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헌과 이어지는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동북아 정세는 그동안 현상 유지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reak that status quo, and we don't know exactly how that's...
이런 상황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에 경계를 놓칠 수도 없습니다. 또 핵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대 미국, 한국, 일본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개헌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개헌과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개헌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개헌은 의회 헌법 심사회 논의, 개헌안 의회 제출, 중의원 참의원 각각 3분의 이상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 등 4단계를 거칩니다. 의회 헌법 심사회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이미 개헌 문제를 16차례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참의원 선거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의회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일본 사회는 아직 개헌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 신문 기자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저는 내년이라도 개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르면 저는 시간 절차상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 1년 후에도 개헌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반면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한 데다 일반인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않아 1년 안에 개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일본 정치 개헌에 관해서는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2년을 시작하되 역시 여러 가지 그 정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내년까지는 아마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76년간 미국의 안보 우상과 평화 헌법에 의지해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개헌을 선택해 새로운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서반구 국가 지도자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승인하고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주관한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0일, 20개 국가는 이 지역의 이주 문제와 관련해 협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된 LA 선언이 네 개의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과 지원, 공동체가 난민을 받아들여 돌보고 또 교육하고 의료 지원과 구호시설,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둘째로 난민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이 지역의 합법적인 이주를 늘리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경 관리를 보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이주는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경 안전 문제와 함께 보다 인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LA 선언은 취약한 이주민의 필요와 함께 이들을 받아주는 국가의 필요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인력난을 겪는 국가가 임시 노동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 이주를 줄이며 합법적인 이주를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LA 선언에 서명한 국가들은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을 도와 상당한 규모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이 지역의 인신매매 같은 불법 행위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금전을 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등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우방국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보다 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3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은행을 통해 이주와 관련된 지역에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LA 선언을 채택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의 또 다른 국가들이 이 선언을 지지하면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